우리는 1517년을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로 기념하는데 심지어 로마 교황도 이것이 지난 1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개신교는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이 낳은 역사적 산물로 바로 지난해가 그 5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의 역사라고 하면 종교개혁 이전의 것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오직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1517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된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의 바로선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 또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종교개혁이 단지 500년 전 단발적으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주의에만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교개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운동으로 그 시작이 1517년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줄곧 이어져 왔고 오늘도 내일도 또 그 이후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대표적 슬로건 중 하나는 언제나 새 시인이지만 더 알맞은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새신되어지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일정한 방향성도 없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진행해 가려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소망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의 첫 주일을 맞아 오늘 저는 올 한해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제 생각과 계획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몇 달에 걸쳐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중점으로 둘 주제에 관해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제 생각을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공고히 다져줄 중요한 이슈 및 주제들에 관해 되짚어보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주제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인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입니다. 이 기절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 및 우리가 배우고 믿는 교리와 가르침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목회 서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수신인은 목회자인 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박스터는 이 기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잘 살피는 목회자라고 하면 은혜의 사역이 자신을 통해서 진정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반드시 위험해야 한다. 이는 스스로가 사역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가 가르치는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타인을 비판하는 잣대로 자신의 죄를 비추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함 등을 뜻한다. 하나님의 무리를 맡아 돌보는 자는 누구든지 순수한 교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살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보다 믿음의 올바른 내용에 대해 더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의 말처럼 올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관해 분명히 알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크리스천의 삶의 기초를 확실히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경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첫 번째 주제로 저는 다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인 칭의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칭의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교리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믿는 자들이 혼동을 겪고 또 오해하고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칭의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의롭고 칭함을 얻어야만 되는 이유인 죄에 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중세신학에서는 죄를 치유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신학을 말합니다. 중세신학에서는 죄를 치유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은 죄란 질병으로부터 낫기 위한 치료법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나름의 치유수단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중 일곱 가지 성례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례들이 많은 지지를 얻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진실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의 은혜가 꼭 필요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자신들이 원천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한 것을 깨달았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수단은 반드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의 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벌을 받게 될지 사이에서 집행유예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중재해 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성례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례들을 고안을 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심지어 성례들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다고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 안에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크리스천 세례식 자체가 죄인들을 구원해 준다고도 믿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비성경적인 사고들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중세신학에는 은혜와 관련해 비성경적인 사고들이 더해졌고 은혜, 곧 은총이 현행 은총과 상존 은총의 두 가지로 명확히 나뉘어 교리에 들어왔습니다. 현행 은총이란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말합니다. 상존 은총은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람의 원죄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은총을, 즉 은혜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은총은 오직 고백되어 나온 죄들에 한해서만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이므로 신실한 자들의 경우 미미한 죄들조차도 놓치지 않고 고백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몇 시간씩 고요실에 머물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한 원칙에 따라 그의 상급 신부에게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이어갔고 심지어는 고해성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돌려와서 그가 놓쳤던 티끌만한 죄에 대해 또다시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의 상급자는 그를 향해 이복의 마틴 형제, 만약 자네가 굳이 그렇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면 진짜 죄 같은 죄를 짓고 나서 오는 게 어떤가? 부모를 죽이든지 외도라도 하든지 하란 말이네. 그런 하잘 것 없는 죄들로는 더 이상 나를 찾지 말게나 라고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게 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죄사함을 얻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스스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게 되면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은혜를 촉발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지요. 둘째로 중세신학이 보는 죄의 관점은 결국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성례들을 통해 죄사함을 얻어 천국 티켓을 얻으려 했던 종교적 노력이 결정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로에 더 의존하도록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 안에 사실은 교만이 교묘히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공을 세워서 스스로를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성례에 참여하는 것과 더 많은 공로가 자신들의 천국행을 더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말이지요. 사실 이러한 논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에 철저히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사람은 스스로의 공으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또 그 누가 죽은 힘을 다해 애쓸지라도 여전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이 복음의 가장 근본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지구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어느 누구도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열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하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알려줍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외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죄는 치유가 필요한 질병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닌 새 생명입니다. 중세 신학과 카톨릭 신학은 이를 깨닫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심판 사이에서 유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죽어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카톨릭 신학이 주장하는 성례에 관한 신학은 거짓이고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논리가 나은 사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하나님은 오직 그의 공정함에 따라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에 불과할 뿐이고 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자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론의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만이 남게 되자 이를 위해 그들이 고안한 것이 하나님을 해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들은 성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리아라는 대상을 승격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한낱 사람의 간절한 요청보다는 예수님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댄다면 훨씬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귀담아 들으시고서 그녀를 존중하는 의미로 하나님께로 가서 마리아에게 우리가 부탁했던 것들을 아뢰며 간청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두는 사람이 지어낸 논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는 오직 한 분의 중재자가 계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라는 명백한 성경 말씀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앞서 사람의 논리로 만들어낸 교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친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중대한 교훈을 내포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하게 이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로움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사람의 공로, 즉 종교적 의식이나 성례 등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미사를 드릴지라도 단 한 명도 칭의를 얻게 되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결론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논리로 바탕으로 한 교리에서는 여전히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지라도 자신이 여전히 완벽히 의롭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움을 기반으로 하나둘 점점 더 죄를 적게 지음으로써 계속해서 더욱더 완벽히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영원히 없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염려하는 바나 마음에 드는 죄의식들이 어디서 연유했는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 즉 칭의를 얻은 자라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죄의 문제가 끊이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살펴보면 애초에 그 생각 자체에 모순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완벽하게 의롭지 않다고 바로 앞서의 말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점을 메워 완벽하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절대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사상은 중세의 교부 중 한 명이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 잘못 이해했던 것에서 발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죄된 우리를 치유해가는 과정으로 칭의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 안에서 어떤 힘과 같이 작용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벽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점점 더 그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변화시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의 신학의 경우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맞지만 그 선물을 온전히 받으려면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 편에서도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중세 신학과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신학 사이의 확연한 교리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재판관이 되신 심판에서 우리를 두고 의롭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간의 근본적인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칭의의 근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칭의라는 용어는 여러 면으로 잘못 이해되어져 왔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하다는 뜻인 칭의는 누군가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나 변화시켜준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의롭게 여기다, 의롭다고 판결하다, 무죄를 선고하다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세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일하는 일종의 자질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내면에 온전함을 갖게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면에서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칭의를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리를 믿는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은혜 또한 우리 안에서 일하는 자질이나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겠다는 정말 감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모든 죄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아 치유받게 될 것을 기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온전히 마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선고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미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치신 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멜랑크톤이 이런 외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 의가 전가되는 상황으로 대입해 잘 설명했습니다. 중세신학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입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멜랑크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씌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멜랑크톤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 책임을 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고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은약 용어가 아닌 법적 용어입니다. 칭의는 치료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판결 앞에 올바르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맞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의로운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의를 기반해서 내려진 최종 판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의에서 그저 받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죄에 종속된 자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 함은 신탁, 즉 개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세신학에서 이 믿음은 충성 혹은 충실과 같은 이미지로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 흔히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에는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외적인 행위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란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꼭 붙잡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까지 설명을 들으시고도 그 모두가 두 교리 사이의 미묘한 차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혹은 카톨릭에 대해 과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종교개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카톨릭계에서 스스로의 교리학인가 내부의 쇄신을 목표로 열었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포된 다음의 선언문 조항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후 현재까지도 단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는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는 논리에 대해 대놓고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6조 9항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불경건한 자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믿음 외에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거나 그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조항은 칭의를 하나님과 사람 간의 협동작품이라고 보는 믿음을 너무나 명백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또한 협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단 내에서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 6조 12항도 들어보십시오. 만약 누구라도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졌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일 뿐이라고 말한다거나 혹은 사람이 오직 이 확신 하나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 교리입니다. 이에 반해 루터의 발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만약 믿음이 전부가 될 수 없고 심지어 티끌만한 행위라도 더해져야 한다면 이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사실상 그것은 올바른 믿음도 아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루터는 믿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선행의 열매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해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선행의 기반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의 유일한 진리의 희망이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구원이 믿음과 더불어 행위 또한 더해져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트렌치 공의회는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을 거부합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표현은 그리스도와 그가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일을 높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톨릭계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주제넘게 우리 스스로의 선행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카톨릭 신자라면 자신들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미사를 마친 뒤에라도 여전히 자신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 자신들이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절에 대해서 적어도 이 한 주 동안 강하게 묵상하시기를 관건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칭의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죄를 짓고 사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확신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칭의를 얻었으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절대 우리가 부분적으로 제약되고 또 부분적으로 의롭다는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쯤은 의로운 자라고 해서 어쨌든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은 절대 우리가 죄 상태에서 반쯤 벗어나 의로운 상태에 반쯤 가까워진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에 언제나 라는 단어도 덧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죄가 없이 의로운 신분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나 죄를 짓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육에 속해 있으므로 옛 습관과 옛 본성 또 옛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왔고 그 심판에서 우리는 죄 없이 의로운 자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과 그 첫 번째 받은 생명을 기준으로 보자면 진실로 전적인 죄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생명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전적으로 신성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의로울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전적으로 죄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난 뒤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조금씩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를 성경을 통해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칭의는 법적 용어로 믿는 자가 의롭다고 선고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의롭다고 선고받았다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의로움이 증명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는 자가 그 공으로 의로움에 도달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의로운 것으로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행위로 공을 세워 의롭게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로 칭의와 관련된 카톨릭 교리가 절대 오를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이 증언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어떤 육체도 의로울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또 만약 우리 행위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완전치 못한 부족한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구원에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선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은 사람의 노력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인은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받은 최종 판결 결과입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죄의 판결 결과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의 속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칭의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외부에서 오는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께서 이 구절을 정말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자 우리의 의로 간주되어지는 것이지 그 의가 우리 속에 심겨졌거나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건대 우리가 의롭다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세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에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8절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을 해서 의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룩한 무엇으로 여기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그가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함으로 그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미 끝마치신 일을 토대로 내리신 결정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신 일을 토대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면 그 누구도 어느 순간에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는 사실 우리 스스로 자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신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내일은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위대한 인민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사실 이 루터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루터 교회, 일명 복음 교회는 오직 두 가지 부와 아내들을 축적하는 데만 관심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는 이 모든 논리가 그저 퇴폐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중심에 둔 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과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선행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 따르게 되는 것이 진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언제나 선행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으신 자들은 그것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로 선행을 맺게 될 것입니다. 중세 신학 세계에서 사람들은 세상과 현실로부터 도피해 수도원 등에 머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종교적인 규율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행들은 칭의와 성화를 오해함으로 발생한 산물들이었습니다. 성화는 신앙용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새 생명을 얻음을 의미하는 칭의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성화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카톨릭의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를 위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부활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를 오로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려는 많은 시도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인류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나의 죄도 빼놓지 않고 심판하심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근심을 안겨주는데 왜냐하면 그 심판은 곧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려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가 특별히 법정용어로 다뤄지는 이유이고 이 때문에 루터는 칭의를 기독교 교리의 총체적 요약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거나 혹은 넘어지게 하는 조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머리 되시며 우리는 신성한 의로 둘러져서 영원한 왕자의 담대히 닫아 그리스도를 통해 그 면류관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모토가 지었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찬송가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확신에 대해 실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정말로 아름다운 찬송가 귀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정말 아름다운 찬송가 구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떤 공로를 세워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언제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때로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 둘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곤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